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은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고 선포합니다. 전반부인 34절까지에서 부활에 대해서 한 서너 가지로 선포를 하고 그 이후 부분에서도 다시 부활에 대해서 서너 가지로 선포하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보았던 앞부분이죠. 1절부터 11절까지에서는 부활이 갖고 있는 중요한 첫 번째 특징으로 부활은 증인들이 있는 사건이라고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던 열두 제자들, 사도들이 주님의 부활을 목격했고 그리고 또 한 번에 주님께서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나타나시기도 하셨고 또 다른 여러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들에게도 나타나셨고 마지막으로는 참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 같다. 바울이 그렇게 표현하죠. 바울 자신에게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셨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선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중요한 첫 번째 특징은 증인이 있는 사건입니다. 두 번째 내용이 지금 읽은 이 12절부터 19절까지인데 12절에 보면 여기서 지금 하려고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 12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예수님이 부활을 안 하셨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부활 자체가 없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 여러 근거나 이유들이 있었겠죠. 가장 중요한 근거는 아마 인류 역사상 부활이라는 게 없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쉽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도 주시고 기적도 행하시고 뭐 심지어 홍해가 갈라지게 하시고 이런 수많은 은혜와 기적들을 베푸셨지만 그러나 수천 년 동안 구약 시대가 진행될 때에 한 번도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은 없었다는 말이죠.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기도 하고 또 뭐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물론 뭐 이렇게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런 사건이 있기는 해도 그 사람들도 다시 다 결국 죽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다시는 죽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런 부활의 은혜는 구약시대 때에도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조차도 부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과연 있겠느냐 이런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 반문을 하고 회의에 빠지는 그런 양상들이 나타나고 이런 반문에 대해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않다. 부활이 있다. 이게 지금 중요한 두 번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내용이 부활은 목격자들이 있다. 이거였다면 두 번째는 부활은 있다. 이게 지금 두 번째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12절 한절에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몇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얼핏 생각하면 우리는 당연하게 부활이 믿을 수 있는 것이지 이렇게 여기지만 그러나 믿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사건이라는 거예요. 일단 이 12절 내용만 보더라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있잖아요. 성도들이 있는데 성도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부활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지경이다 이거. 지금 불신자들이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 중에 부활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더군다나 여기서 이야기하는 고린도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실 앞부분에 보시면 고린도 교회 하나님께서 수많은 은사와 직분들을 베풀어 주셔서 참 우리도 누리지 못하는 그런 귀한 은사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풍성하게 나타났었죠. 이건 옆에 있는 사람은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영분별을 하고 여러 가지 의사들을 막 행하고 있는데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어떤 사람은 또 같은 교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 부활이 어딨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지경인 거예요. 그래서 얼핏 보면 정말 이거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쪽에서는 막 불을 받아서 난리인데 한쪽에서는 부활이 어딨어? 이러고 있으니 참 이게 신기한 모습이죠. 근데 이게 사실 이게 현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참 믿기 좋고 편안하고 뭐 당연히 뭐 받아들일 수 있는 거지 이런 사건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은혜를 받는 모습을 보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믿기 어려운,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것이라는 거죠.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편으로 이렇게 수긍이 되던 내용이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서 믿음을 갖게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오랫동안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이게 뭐 어쩔 수 없이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냥 잘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잘 안 믿어지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 오면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그렇지요 하고 이렇게 딱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튕겨내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거는 많이 배웠느냐 조금 배웠느냐 돈이 많으냐 아니냐 성격이 좋으냐 나쁘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갖는다고 하는 걸 보면 믿어지는 게 아닌가.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믿어지고 그렇지 않으면 자꾸 마음 밖으로 튕겨져 나가는 그게 현실인 것 같다. 왜 그런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부활도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막 사실 우리가 부활이 믿어진다 또 부활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논리적으로 막 설명했기 때문에 믿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믿어집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나도 부활할 것이다. 그 말이 받아들여지고 믿어지니까 그 다음에 이제 부활에 대해서 뭐 증인도 있고 못도 있고 뭐 이렇게 쭉 얘기를 하는 거지 사실 안 믿어지는 경우에는 참 해답이 없어요. 설명을 막 한다고 해서 그게 조금 도움이 되긴 하지만 그 설명을 너무 잘했기 때문에 믿어지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부활이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도들 가운데서조차 부활이 없다. 은혜가 풍성했던 고린도 교회 안에서조차 부활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 그러면 정말 주님께서 내게 귀한 은혜를 주셨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감사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사도 바울이 13절부터 19절까지 하는데 사실 이게 똑같은 내용을 두 번 반복한 겁니다. 13절에서 15절 한 번, 16절에서 19절 한 번, 똑같은 내용을 두 번이나 반복했어요. 이렇게 두 번이나 반복하는 건 한편으로 생각하면 정말 이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고 또 다른 편을 생각하면 얼마나 답답하면 똑같은 내용을 두 번이나 반복했을까. 그러니까 중요한 내용이고 동시에 잘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선포한 것이죠. 13절을 보세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도 부활하지 못하셨겠지. 부활이 없으니까요.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여기 보면 믿음이 헛것이다 전파하는 것이 헛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부활에 대한 믿음만 헛것이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믿음이 다 헛것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그냥 깡통을 차는 신세나 마찬가지다. 뭐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교회 나올 필요도 없다 이거죠. 15절에 보면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은 구약시대부터 다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구약시대 때도 부활이 있었지만 하나님 그 은혜를 베풀지 않으셨던 것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누리는 부활이 이 땅 가운데서 성취가 되었고 이것을 우리가 목격했기 때문에 증인으로 선포한다. 그런데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이 거짓말이 되고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서 이 그 죄를 씻을 수 없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너무나 유명한 표현이죠. 19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이 땅 안에 이 땅에서 살면서도 많은 유익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육적인 회복을 누리기도 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풍요를 누리기도 하고 이 땅에서 자유를 얻기도 하고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시는 뭐 위로를 얻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은혜들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도 누립니다. 그러나 만약 그것으로 끝난다면 만약 이 땅에서 은혜를 누린다 할지라도 그것으로만 끝난다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땅에서 큰 은혜를 누려도 우리가 부활한 다음에 누리는 은혜와는 견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큰 은혜를 누려도 그곳을 끝이라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지금 선포를 합니다. 이 선포를 할 때에 부활한 다음에 모든 것을 누리고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못 누리기 때문에 불쌍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예수님 안에서 누린다 할지라도 부활이 없으면 그것만큼 불쌍한 일이 없다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하는 건 그런 거죠. 이 땅에서 예수님 안에서 큰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삶, 그리고 부활을 누리고 부활 이후에는 그것과도 견줄 수 없는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큰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삶, 그게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그런 은혜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도, 심지어 십자가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은사를 받아서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는 사람들 중에도 부활을 못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것만큼 불쌍한 일이 없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는 뭐 이 땅에서 이것저것 내가 원하는 만큼 종종 누리지 못하는 때들도 있고, 또 은사를 풍성하게 받아 누리지 못하는 때들도 있고, 교회 안에서 직분이 조금 아유 나는 마음에 안 드는데 그런 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나도 그 예수님을 따라 부활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되었다면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고 부활을 믿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다가 나중에 주님이 정하신 때에 우리가 천국에 가고 또 우리 육체도 다 부활하면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그곳에서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만나보고 또 영생을 누리면서 그때 그 은혜가 이런 은혜였구나 다 고백하고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죽어주신 것만이 아니라 또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또한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 부활이 믿어지게 하시고 부활에 대한 소망을 붙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부활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굳건한 믿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바울이 선포하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에서 수많은 복을 받아 누리는 자들 되게 하시고 또한 부활 이후에 더 크고 놀라운 은혜들 받아 누리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이 아침에 주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